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이 시대는 나훔 선지자의 시대와 겹치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얼마 안 있어서 니느웨는 주전 612년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나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니느웨는 물로 망할 것이다는 예언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성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발굴을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 결과 범람하는 물로 멸망하는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바벨론 군이 티그리스 강 물을 막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뜨려서 니느웨 성을 수공으로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물로 망한다 했는데 진정 물로 망한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무너뜨린 바벨론 군대는 파죽지세로 아수르가 장악하였던 지역을 하나씩 하나씩 접수해 갑니다. 이제 그 힘은 아프리카 북부를 장악하고 있던 고대 제국 이집트, 즉 애굽과 부딪히게 됩니다. 애굽은 신흥 제국 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갈그미스 지역으로 대군을 출정시켜서 아수르가 최후 멸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아수르마저 무너지면 바벨론이 애굽으로 곧바로 밀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애굽 군대를 막아 나선 이스라엘의 16대 왕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지요. 요시야 왕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종교개혁에 불꽃이 타오르던 요시야 왕의 시대. 그러나 요시야가 전사하자 유다 왕국은 급전직하, 이전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겁니다. 애굽, 아수르, 신흥 바벨론,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유다는 정치적인 혼란, 영적인 혼돈에 빠져듭니다. 세력들 지배권을,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해서 조공으로 바치게 되고 왕과 집권 세력을 비판하면 선지자까지 잡아 죽이는 만행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선지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니느웨를 무너뜨린 주전 612년부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차 포로로 잡아가던 주전 605년 사이에 바로 이 시기에 하박국이 예언을 합니다. 이 나라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현실의 불의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묻습니다. 2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택하신 이 백성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었고 불의가 만연한 이 악한 현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외면하시고 방치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3절, 세상에 파괴와 폭력이 판을 치고 다툼과 분쟁이 만연합니다. 4절, 법은 무시되고 정의는 무력하고 악한 자들이 힘으로 선한 자들을 둘러싸고 부정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놀랍고 도대체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니느웨를 무너뜨린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6절의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중에 한 예가 9절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니느웨 성이 물로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도 세 차례나 침범을 당하였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문을 닫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기에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 즉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무력만을 믿고 까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남 유다가 하나님께 악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더 악한 바벨론 제국, 그것도 이방인을 들어서 선민을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행할 일들이 어떤 건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1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왜 선민을 이렇게 만드시려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물고기처럼 마치 굴비처럼 엮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 사람 목숨이 마치 벌레 같은 파리 목숨같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신세를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사실 현실 세계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악이 횡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인데 공의는 보이지 않고 불법만이 횡행하는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것일까? 묻는 것이 또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약하여서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불합리와 불의와 불공정 이런 것에 눈 감고 얼굴을 돌리고 계시냐고 항의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먼저 감사. 만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고 세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는 중에, 때로는 설교 말씀 중에, 때로는 신앙 선배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내면 세계의 울림을 통해서, 때로는 그 주변의 크고 작은 일상의 혹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손주처럼 가마득히 젊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제 처음 신앙의 길을 들어선 아주 초신자 같은 사람들의 엉터리 같은 질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대답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대답일 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항의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영성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